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오늘 은혜와 윤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증거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성경의 말씀을 더욱더 완벽하게 완성을 하게 되시는지 그 예를 몇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들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와 윤리의 균형을 잡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은혜하고 윤리, 이게 조금 다른 형태로 사용되는 다른 말입니다. 원래 완전히 다른 말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 교파들마다 강조하는 점들이 달라요. 교회들마다, 이제 교파들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다릅니다. 이게 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강조하는 게 다른 거예요. 자, 보수적인 교파에서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교파가 있고, 또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하면 진보적인 데는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 된다, 사람이 행위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자, 보수적인 교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구원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사람이 윤리적으로 뭔가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이제 비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사람이 무슨 노력을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까지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강조하면서 잘못하면 아주 비윤리적인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사실 한국교회가 많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저 하나님의 은혜만 너무 강조하고 윤리라는 것을 잊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윤리라는 것을. 세상에서 죄 짓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다시 세상 가서 죄 지으면 된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서 더럽게 사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지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교회가 윤리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보수의 반대는 진보입니다. 이제 진보 측에서는 반대로 행위와 윤리를 강조하죠. 윤리. 심지어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너무 진보 쪽으로 나가신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렇게 진보 쪽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진보가 심해지면 이 사람들은 도무지 믿음이 있나? 하나님 믿나? 아니 그냥 착한 세상, 바른 세상 만들어보자는 거 아닌가? 그냥 세상에 좋은 이야기, 세상에 좋은 강의, 뭐 도덕 강의를 들은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균형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와 윤리를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믿었지라는 거예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나의 노력입니까? 여기 나의 노력으로 교회 나와서 구원받았다라고 하실 분 진짜 별로 없으실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 다닐 수 있었고 주님을 알게 됐고 목사가 된 것이죠. 이건 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은혜뿐만 아니라 행위 그리고 윤리도 엄청나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은혜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법들이 이렇습니다. 살인을 하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이게 구약 성경의 법이에요.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일대일로 벌을 준다. 이게 구약 성경의 법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냥 구약 성경 것이 다 무효가 되면서 살인을 해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는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살인자가 그냥 쉽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법을 더욱더 완성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히려 더 엄격한 법을 가르치십니다. 더 엄격한 윤리예요. 살인한 자가 벌받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는 말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야이 미련한 놈아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의 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세상법으로도 이런 법은 없어요. 이런 법은 없어요. 이런 말 한마디에 재판받고 심판받는 이런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어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법만도 못하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니 더욱더 주님의 귀하신 윤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쁜 행동, 나쁜 일을 할 때 그 시작은 어디냐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버리면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이거 정말 어렵죠. 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죄를, 그 유혹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지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은 항상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라,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입으로 라가, 미련한 놈, 이런 나쁜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입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화해하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화해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자, 그 말씀이 23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건 생각나거든. 아멘. 혹시 지금 예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걸리는 분이 있습니까? 염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마음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내가 그 사람한테 실수를 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을 보실 때 딱 두 종류의 가정밖에 안 보세요.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드리지 않는 가정.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2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귀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게 수직적인 관계죠. 수직적인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예배예요. 그런데 이 수직적인 관계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다른 사람과의 마음에 걸리는 관계가 있다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가서 그 형제와 그 자매와 화목하고 나서 그리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그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용서함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물론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니까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는데 좀 순서가 있습니다. 구분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경솔히 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회개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찾아가서 회개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지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라면 이건 좀 다릅니다. 이 죄는 최종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내가 피해를 끼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 용서를 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라라는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한참 전에 나온 영화인데 영화 그 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 저 여자분이 밀양이라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하고 조그만한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저 뒤통수 보이는 저 사람이 그 아들을 납치해 가요. 납치해 가가지고 죽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런데 저 여자 주인공이 범인을 만나러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는 이유는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서 직접 만나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저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신청합니다.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이 범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살인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 평화를 내려주셔서 나는 너무나 큰 평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용서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저 여자 주인공은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리죠. 이게 착각인데요. 만일 그 범인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하고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으라는 마음과 피해자를 만날 용기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받을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용기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수직적인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면 먼저 형제 자매와 화목해야 한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과 화목하시고 또한 우리가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예배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법을 알려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로 더 선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형제 자매와 화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화목의 은혜와 화목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손 내밀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어디 가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